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새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띄워진 말씀도 새번역입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성경의 큰 숲보기, 성경을 전체 개관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이제 진행해 왔는데 정말 성도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저도 수고했다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그럴 순 없죠. 일단 그 이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큰 책이어서 이것을 한 시간에 마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다서 1장짜리 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22장입니다. 22배. 그래서 사실 오늘 안으로는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이 내용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고 받은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인가 아니면 초대교회 다른 일꾼이었던 요한인가는 아주 너무 팽팽하게 대립이 돼 있어서 글쎄요. 뭐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냥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혹 다른 일꾼인 요한이 썼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서운해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요한이 본 것을 이제 증언하는 것인데 이 긴 증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 그 목적에 관해서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목적을 이루는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취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그 결말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완성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펼쳐나가시는 그런 이 역사 위에 현재 진행형인 이 길 위에서 누가 동행하는 것이며 동참하는 것이며 누구는 부인하고 또 그것을 무시하고 저주하며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선하신 목적을 완성시키시는데 그 목적을 언제부터 가지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창조 때부터 가지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속에는 인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포함되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을 지으신 목적. 제가 누차 많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번성하게 하세요. 많이 불어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 피조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하는 것이죠. 사회를 다스리는, 또 경제를 다스리는, 또 뭐 의학 분야를 다스리는, 뭐 공학 분야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스림의 소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소명을 처음 받은 그 대리 통치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이 인간의 소명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일련의 그 시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이 인간의 소명을 완전하게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피조계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말은 이 피조계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소명을 이렇게 위대하게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승천하신 후로부터 하나님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누가 예수님의 이 다스림에 동참을 합니까? 교회죠. 제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온전한 회복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실천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인간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하는, 거기에 직접 관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소명은 교회가 감당합니다. 먼저 보여줍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교회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죠.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 완성된 그 상태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샬롬을 이룬 상태이다. 즉 모든 관계가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역동적으로 그 조화 속에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참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상태, 즉 악이 침범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또 이끌어가고 그리고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큰 말들을 이제 사용해서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새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당시부터 현 시대에 거쳐서 완성된 미래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승천 후부터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다가오는 그런 시대들을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이제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을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인간의 소명, 즉 인간의 역할과 참 기능, 이것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인식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중요한 소명에 관한 것이므로 이제 요한이 먼저 교회들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로 이제 보내신 거죠. 일곱 교회로 보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저 스크린에 비춰진 저 내용들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 4장부터 5장까지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주님 보좌의 환상,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심판과 그리고 박해와 그리고 구원의 일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바벨론은 멸망했다. 그리고 예수님 나라는 도래한다.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이것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간단하죠? 제가 저 스크린을 딱 이렇게 어저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저거를 보신다면 내가 본 게 저게 다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은 요즘 시대에 이 PPT의 비밀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 여러 이미지와 또 숫자적인 상징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딱 요점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신 분이다. 일곱 별이라는 것은 교회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별도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일곱 교회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별이라는 것은 지상의 교회가 있죠. 근데 이 지상의 교회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서 손민석이라는 이 땅 위에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이 일곱 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계시록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별, 교회를 장악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일곱 촛대 가운데, 일곱 촛대는 또 교회라고 친절하게 요한이 설명해 주죠. 그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들에게 이제 회람하는 형식으로 이제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입니다. 요한은 일곱이라는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완전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모든이라는 뜻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품고 대표적으로 일곱 교회에 회람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교회마다 완벽하지 않죠.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도 받습니다. 둘 다 받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 부유한 교회도 있고 그리고 부도덕한 교회도 있고 무관심한 교회도 있고 박해를 심하게 당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 놓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줄여서 말하면 21장 22장에서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이 피조계를 상속받는다. 여러분 부모님이 부자여서 상속을 많이 받으면 좋으시죠?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신데 아예 새하늘과 새 땅 그걸 통째로 다 인간들에게 상속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을 크게 보시면 이런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우리 존재에 너무 작게 보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기까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며 어떻게 이기는 자로 세워질까 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계속해서 이제 답으로 주제에 대해서 답으로 이제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분명히 중심에 있죠. 그리고 그 보좌를 찬양하는 이제 24장로와 무리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뭐 계급의 차이를 두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24장로도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 허다한 무리들도 그 하나님 부르신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보좌의 중심,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그 보좌를 찬양합니까? 교회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의 성도들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천상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 손에 이제 두루마리, 이제 그때 당시는 책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을 쥐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이 두루마리가 강력하게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목적과 방식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책의 내용을 그토록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봉인된 책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듣습니다. 그 책을 열 자는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다. 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구약적인 표현이죠.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시려면 구약을 좀 많이 아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메시아의 어떤 그 군대를 이끄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그 능력 있고 위엄 있고 한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들음과 동시에 요한이 딱 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피 흘리며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확신한 거죠. 아, 구약에서 예언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로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이 역사에 그 펼쳐가는 그런 그 일들을 설명해주는 두루마리를 열어줄 뿐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중요해요.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세상을 장악했던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신 그런 선언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엔 실패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뒤에서 성도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이기신 이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이제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긴 본론에 해당하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일곱 심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인 심판이 일곱 개, 나팔 심판이 일곱 개, 대접 심판이 일곱 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인 심판이 끝나면 나팔 심판, 나팔 심판이 끝나면 대접 심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요한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완성의 기간을 인의 심판의 관점에서 보았고요. 나팔 심판의 관점에서 보았고요. 그다음에 대접 심판의 관점에서 본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다라기보다는 제가 뭐 소수의 뭐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긴 본론을 제가 이제 좀 도표를 흉내낸 도표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심판입니다. 인심판은 첫 번째 네 개의 인이 떼어질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이루어지죠. 떼어질 때마다 전쟁, 뭐 정복, 기근, 또 죽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사건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다 죽은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타나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직 더 쉬어야 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두려운 날,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 요엘서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그 여호와의 두려운 날을 날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날에 누가 견딜 수 있는가?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날 누가 견디어내고 살아남는가? 그래서 갑자기 장면이 싹 바뀌어서 제가 스크린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7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찬양한 그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 성도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하는 자들로 언급이 돼요. 이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그러면 이제 이 숫자를 다 세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세라는 것이 아니죠.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12, 구약의 12 지파, 그리고 12 사도,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거기 곱하기 1000 해서 충만한 숫자, 충만한 숫자. 그 숫자로 말한다면 14만 4천 한 번째 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신실하게 자기도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말이 안 되죠. 숫자로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 딱 떼어질 때 순교자들이 이렇게 올리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향로의 연기에다가 비유를 하죠. 구약의 레위기에도 보면은 기도가 향로의 연기인데 그 향로에 그러니까 연기와 함께 있는 그 불을 제단에서 딱 그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척하다가 그것을 딱 땅에다가 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완벽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역사의 종말을 한 각도에서 지금 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인데 나팔이 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개의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각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출애굽 때 애굽에서 임했던 그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뭐 우박이라든지 피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메뚜기 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재앙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인심판에서 처음 네 번째 재앙들을 일으켰던 그 기수들이 또 나타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강도가 세다 이런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에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심판의 강도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바로가 완강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고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세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인데요. 하나는 성전 측량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두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뭐 성전 측량 뭐 그다음 두 증인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굉장히 좀 또 갑자기 생경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그것이 이제 심판의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이 교회가 어떤 갑자기 나타난 한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다라는 뜻이죠. 순교를 당해서 죽어서 굉장히 이제 비참해진 것 같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이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하나님의 그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다. 이런 말씀, 이런 이제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곱 심판이 끝납니다. 일곱 심판 일곱째 나팔을 딱 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또 임한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는데 그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그런 뭐 표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고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좀 또 우리에게 굉장히 그 다이내믹하고 아주 좀 굉장히 그 인텐스한 그런 어떤 그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한 세상의 한 측면을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가 있는데요. 12장에서는 천상의 전쟁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용이 나타나는데요. 용은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옛 뱀이에요. 그 옛 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묘사를 했고요. 이 용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나거든요. 이게 패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박해 두셨지만 그 자녀 세력들이 아주 좀 이렇게 지저분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세상을 현혹하고 그리고 이 세상 세력을 사용해서 박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거스리는 일들을 많이 부추기고 그리고 그 자기들의 역사로 주관해 가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 속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메시아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장에서 묘사하는 것은 이렇게 용이 세상 세력을 이용해서 성도를 박해를 해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상의 전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요즘도 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세력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똑같아요. 군사력과 경제적 선동을 주도하는 이제 두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이들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어떤 권세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전쟁은 정말 참 말이 안 되죠. 사실. 저는 전쟁한 다음에 쓰린 역사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생의 반면교사로서 교훈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그 전쟁 비를 세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사실 좀 약간 좀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 의도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요.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휘둘리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그죠. 세력과 경제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전반부에 보시게 되면 어린 양의 복음이 새 예루살렘을 임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렇게 장악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무너뜨리는구나. 무너뜨렸구나 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예수님이 오시기 뭐 600년 전 이때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이 개념 속에는 자신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괴롭혔던 그런 모든 제국의 권세들을 바벨론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자기들의 문화와 그 역사적인 배경에 그런 길들여진 말로서 바벨론에게 우리가 당한다.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 모든 그 세력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4장 후반부에서는 최후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거두어들이는 추수하는 측면에서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포도를 많이 따면 포도 틀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막 짓이기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또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막 짓이기는 그 모습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진노의 포도주 포도 틀에서 짓밟히는 그런 모습처럼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당한다. 이러면서 지금 이 요한은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게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이를 것인가를 자꾸 이제 생각하고 결단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16장 일곱 대접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판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드시죠? 좀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잠깐 저 보시면서 제가 한 10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접 심판에서도 이제 다섯 개의 대접이 부어질, 이제 순차적으로 부어질 때마다 이제 출애굽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재현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이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최후의 전쟁인데, 이것도 그 이스라엘 그 어떤 평야의 아마겟돈 그 지역을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에 저항하는 자들과 이제 어린 양의 군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 어디 한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모두 상징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그 중에 몇 개는 실질적인 것으로 뜻을 하면은 그 해석의 완전히 그 틀을 너무 비일관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의 해석을 따른다라는 것에 충실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대접이 부어질 때는 이제 여기서 악이 완전히 패망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인심판, 대접,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통해서 이제 끝에는 하나님의 이제 완성의 날의 모습에 대한 그것을 비춰주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이제 부분으로 가서 예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죄송해요. 17장에서 이게 먼저 이게 있죠. 그래서 17장에서부터 19장 전반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의 이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또 좀 길게 서술이 되는데 여기서도 많은 상징이 사용되면서 이제 메시지가 아주 풍요롭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후반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전쟁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세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의 옷과 다리와 몸에 피가 묻어져 있어요. 꼭 패배한 사람처럼. 무슨 말이죠? 죽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 왕으로 다시 재림하셨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전쟁을 제압하시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사용을 하세요. 그 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도 실제로 또 예수님이 입에 칼 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말씀이죠. 말씀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이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신원이 일어나요. 순교자들이 이제 좀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 근데 그 신원이 이루어져서 이 천년 다스린다는 천년 왕국 설이 바로 여기 이제 2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상세하게 할 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순교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장면을,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마지막 전쟁. 이것이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다 모든 것이 제압되고 평정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역사에 정말 주관자로서 뭐 그 어느 누구의 반항이나 대항 없이 딱 이 세워지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용, 사탄으로 상징된 용, 그리고 바벨론, 이제 로마 세력을 상징한 바벨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결박에 이른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세워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교회를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순교자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하면 잠정적인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의 가능성이 있었던 모든 나머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이 승리에 동참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들이 마침내 얻는 것은 무엇인가? 21장에서 22장까지 우리에게 말해주죠.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늘과 땅이 혼인잔치를 가질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땅의 신부였던 교회가 혼인잔치를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결속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늘과 땅의 혼인의 그런 그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강림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셨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 요한의 시대에 들려지는 말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미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새롭게 하신 결과 그 궁극적인 완성의 지점을 딱 지금 우리에게 명쾌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옛 땅이 있지만 지금 옛 이 세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완전하게 리뉴, 새 창조로 바꿀 것이다 라는 사실, 그것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뭐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을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품으셨던, 그리고 많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던 그런 모든 약속에 해당하는 것들의 성취로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개관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딱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완성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또 시도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완벽한 성취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가 엄청 중요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지금 얼마나 열정적인 것인지, 바른 열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삶이 잘 가꾸어지고 지어져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것에 잘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우리 교회에 정체성을 정말 잘 규정해주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셨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형편없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으로 이끌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안목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목적을 이루는 내가 동참하는 길이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길은 엄청난 상속,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참 길을 나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구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뜻을 또 목적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길 위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21세기 오늘날 우리를 또한 부르셨음을 저희들은 믿고 그리고 주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속에 주님의 목적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정말 큰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또 축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